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6월 22일 일요일, 주저하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는 짧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주저하는 선지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이야기에는 또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놀라운 의미도 담겨 있다.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2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언급하셨는가? 그분의 말씀에서 심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크다고 선언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셨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다 마지못해 사명을 수행한 선지자로 알고 있다. 아시리아가 자행했던 잔혹한 통치를 생각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아시리아의 벽화는 끔찍한 장면으로 가득하며 정복당한 민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당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들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기별을 전파하고 싶겠는가?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의 운동을 예고하는 듯한 중요한 장면이 있다. 너는 누구냐는 선원의 질문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한다. 이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매우 비슷한 표현이다. 실제로 요나가 주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으로 강조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키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의 기초이며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이다. 동시에 우리도 역시 영적 바벨론에 인기 없는 기별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말은 세상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기별은 아무리 친절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의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은 복음 사역에 항상 따르는 반응이다. 교훈입니다. 요나가 주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한 것은 그가 창조주이심을 말한다. 이것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이며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이다. 묵상. 당신은 자신이 요나와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얼마나 발견합니까? 적용. 당신도 요나처럼 주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나가 가졌던 잘못된 태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요나의 잘못.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역임받을 가능성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에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선지자 어왕 271. 주저하는 선지자도 적절하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심판의 기별이 주어졌지만 우리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거대한 성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노년이 될수록 더욱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욱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년이 될수록 더욱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 가운데 그 첫 번째 아름다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첫 번째 아름다움은 겸손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노년의 아름다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본문은 2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하는 것도 여호와의 신이 자신을 빙자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자 영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자신이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아마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선택하여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수록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쉽게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도 없고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시간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갈수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세월이 오랜 노년의 시절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더욱 새롭게 느꼈을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아름다움이 더욱 잘 보이는 분이시므로 다윗이 노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매력에 더욱 놀라고 그 다양성과 깊이에 놀라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젊었을 때는 스스로의 생각대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오히려 사망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세월의 흐름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고 확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의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버렸습니다. 그의 경험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올바른 곳이라고 확신했던 곳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망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노년을 맞이했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을 남길 오늘 본문의 시점에 와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신도 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같아질 때 다윗도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년분들이 젊은이들에 의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노년의 특징 중 하나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옛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에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담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적 생각이 담긴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최종 결론인 사망의 생각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몇 성경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으로 치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거기에서 생활의 지혜를 혹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의 결론은 사망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의 피부를 희게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악에 익숙한 우리들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생각이 이렇게 사망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살아왔던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래서 젊은이들과 또 연세든 사람들 간에서도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확신만 이야기해서는 대화가 안 되고 오히려 설득당한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안 사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심으로 하나님처럼 넓고 깊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또 미래를 생각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궁금해하는 미래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통해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제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만나실 때는 기존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기록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부정하는 행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우상의 제사장으로서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위치로 느부갓네살을 이동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까지도 부정하는 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의 수준으로 자신을 이동시키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생각과 상태가 잘못되어 있고 사망 속에 있으므로 그를 살리기 위해 그의 수준에서 시작하실 만큼 하나님은 유연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우상이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에 익숙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여주고 이름을 바꾸어 들려주셔서 믿음이 있게 하심으로 믿음의 귀감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만을 생각하여 그의 가능성이 아닌 당시 현재의 모습만 고정시켜 보셨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연한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환경도 인정하셔서 그의 상태 그대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으므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각이 매우 유연하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상했던 양 대신에 죄를 상징했던 뱀을 장대에 메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그 정도로 생각이 유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이 유연하시고 이해하기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간이 늘어나므로 하나님의 생각처럼 아름다운 생각을 갖기에 더욱 용이해집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포용력과 인정과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분명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금은 못 깨달아서 젊은이 생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배려하여 그가 깨달아 할 때까지 인정해주고 포용해줘서 결국에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도록 도와주는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월의 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야만 깨우칠 수 있기에 깨우칠 때까지의 세월을 포용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경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고 다른 것도 인정할 때 노년의 아름다움이 보여집니다. 다른 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다른 것이 조화되는 통일된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유연한 생각과 사람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여유와 포용력으로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면 노년이 될수록 더욱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가 불가능하고 나이로 억누르려고 하는 생각이 고정되어져서 더욱더 사람들과 간격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생각이 유연해져서 어느 누구라도 포용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생각과 깊은 생각과 그리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닮아야 합니다.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된 사람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경험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린 하나님처럼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노년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죄에 대한 넬렌 화이트의 정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렌 화이트가 말한 정의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잘못된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 본성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원리와 관련된다고 엘렌 화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악한 생각으로 시작된다. 죄는 죄의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는 일은 모두 죄로 오염되어 있다. 모든 죄가 나오는 뿌리는 이기심이며 가장 보편적인 죄는 탐욕이다. 따라서 죄는 무단 침입자이며 오직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는 기생충 같은 것이다. 악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 등등 엘렌 화이트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행위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 동기, 탐욕, 이기심, 또 기생충 같은 어떤 그런 존재,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그런 것, 다양한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또한 불신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죄의 행위는 믿음 없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되며 관계 단절의 결과로서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죄는 인간 존재의 인격성이나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죄예요. 이런 깨달음은 창세기 39장 9절이나 시편 51편 4절 같은 여러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죄의 구체적인 행위가 먼저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야고보서 1장 14절 또 15절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561쪽입니다. 만일 그대가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 불순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도록 마음을 방치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그대의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나 다름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행동을 저지하는 안전의 방도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없었을지라도 잘못된 일을 행하려는 의도만 있어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16쪽입니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한 동기로 받는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의도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도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외적인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만 해도 죄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생각과 감정과 동기와 행위의 완전한 순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책들은 기회를 얻었더라면 저지를 수도 있었던 죄들을 기록한다라고 영문시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결과, 곧 잘못된 행위나 불순종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외적인 실제, 곧 소위와 행동일 뿐 아니라 또 내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죄는 무관심, 또 이기심, 쾌락을 사랑함, 태만히 여겨 망각함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교만, 이기심, 탐욕 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쾌히 여기시는 죄들이라고 교회 증언 5권 337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절망적이고 치유할 수 없는 죄가 교만과 자만이라고 말했는데요. 실물교훈 154쪽입니다. 교만과 자만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시작이 곧 교만으로부터 기원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동등하게 여기지는 않으신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도 죄의 등급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소한 죄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죄가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헤아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죄의 죄됨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는 수치와 상실만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시키며 비난, 질병, 폭력, 학대, 죽음 등을 초래하는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선과 악을 식별하고 선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증오는 죽음만큼 강하다라고 엘렌 화이트 말합니다. 계속하여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결과를 거둘 것이고 그 결과는 선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파멸시키는 눈사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여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자선지자 718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셨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실 수 있으므로 그녀는 죄에 관하여 말할 때마다 세상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제공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는 죄가 생기자마자 곧 구세주도 계셨다고 시대소망 210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구원과 죄에서부터의 구출이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이며 그분만이 인간을 죄에서 정결케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다.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할 때 그는 용서, 온전하고 값없는 용서를 확신할 수 있다고 1892년 서신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시인한 모든 죄를 그분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보증했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3쪽입니다. 또한 그녀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죄 안에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시대소망 668쪽에 말했는데요. 이 말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는 죄인이 죄 안에서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그를 구원해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분은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합된다고 정례기단 62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된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써 지워지지만 마음에 품은 죄는 사람을 파멸시킬 뿐이라고 교회정원 3권 543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은 매일 자아에 대하여 죽는 오랫동안의 끈기는 노력으로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죄와 싸우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죄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고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목회자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교회증언 4권 495쪽 또 5권 53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런 죄를 우리는 죽음을 불사고라도 피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렌 화이트의 사상 가운데서 언젠가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근절될 것이라는 사상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3쪽, 504쪽, 678쪽을 보면 마지막에 이 우주에서 죄는 영원히 도말되고 영원히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죄는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는 사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엘렌 화이트의 죄의 대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질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능해 주님 속에 모든 슬픔 씻어주세.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하고
다시 눈물하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 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기쁘게 노래 부르겠네.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주님 오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사랑하는 내 자매여 지금은 이별해도 저 하늘 날아가면 우리 즐겁게 서로 만나겠네.
하늘 종소리 띵 퍼지네. 깊은 찬미가 딩동댕 울려나오네. 우리 모두 다 딩동댕 즐겁게 만나서 기쁘게 노래 부르겠네.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눈물 없고
다시 슬픔 없는
이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슬픔 없는
이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죽음 없는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며
보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별 없고 또 눈물 없고 죽음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씻어주시리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